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쁨입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톡과 보내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계시록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우선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런 말 자체는 요한복음 1장으로 보게 되면 우선 다시 요한복음 1장을 잠깐 갔다가 출애굽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호로구스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사르크스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지요. 이 장막이 그 명사라면 이 거한다라는 말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고 난 뒤에 히브리서를 보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 자체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르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자체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신약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구약 또한 그 당시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까지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글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또 히브리서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넘어가서 보시고 오겠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2절,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8, 9절 읽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1, 2, 3절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애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자체는 9장 9절 보시면 또 히브리서 9장 9절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10절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속한 모든 그런 교부제, 시청각 교부제들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소품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장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시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진설병이든 떡상이든 성소 지성소 이런 모든 것들 자체는 장차 오는 일 참 형상의 그림자라는 말이거든요. 참 형상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실제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미니어처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니어처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모형으로 만든 것, 그것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 뭐 그 아까 성소, 지성소 이런 모든 것들도 율법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책이다라는 이런 말이고 그것을 또 히브리서적으로는 그런 모든 율법 자체는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의 그림자, 그 어떤 실상의 미니어처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 자체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의 장막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출애굽기 25장 40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모세에게 그림자 형식으로, 요즘 말로 보면 미니어처 형식으로 너 이거 만들어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고 시청각으로 보여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5장 40절 보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너한테 보인 시장대로 할지니라 했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참 형상의 모형을 미니어처를 이거 지금 제가 꺼놨는데도 나오냐. 미니어처를 모세에게 보이고 그것을 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은혜 받은 그런 제주꾼들한테 그런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그 39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이요. 출애굽기 39장 보겠습니다. 39장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무엇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 성막 자체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 떡상 그리고 그 촛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자체가 성소고 그 안에 법궤와 법궤 뚜껑 이 법궤 안에는 지팡이 만나담은 항아리 또 돌판 이런 것들 자체가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말했었지요. 그런데 성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광야 인생을 상징한다겠지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에 임하면 거기 거하고 그것이 또 움직여 가면 성막을 거두어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것들의 모양을 성막이라고 말하고 지성소는 요단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히브리서 11장 12장 보게 되면 세상 가나안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이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을 소품을 통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성막을 곧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막 자체는 헬라어로는 스케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미식한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참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형상을 그림자화 시켜서 만들어 준 것이 미식한 성막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이 미식한 성막은 곧 회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은 회막을 상징하는 소품이라고 출애굽기 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막이라는 말 자체는 모에드라는 말과 오헬이라고 하는 덮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모에드라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제가 보내드린 톡을 오늘 듣고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사시일자 연안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징조가 사계절로 또한 날짜로 1년 2년 하는 이런 식으로만 지금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것 자체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 사시 일자 연안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명은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나누어진다고 1장 16절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큰 광명은 해를 상징하고 있고 작은 광명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84편 11절 보게 되면 큰 광명인 해는 누구를 의인화시킨 거냐면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게 해예요. 또한 해는 발광체지요. 해는 발광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사랑의 존재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은 발광체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잘못 곡해하여 그 이해된 곡해된 성경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해석을 불허하는 살아 움직이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뭐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이 성경을 읽고 아 이것이 이런 뜻이야 라고 잘못 오해된 그런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을까봐 인간의 해석이 불허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에 내가 너희한테 일러주는 흐레마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야.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릇되게 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 것이라고 우기면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요 집안 식구나 형제나 친구끼리도 종교하고 정치는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니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정치는 서로 그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좋은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텐데 성경은 특히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종교화 시켰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형식을 가진 생명의 그 근원적인 것이지 종교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또한 이 생명의 근원된 기독교 자체는 그리스도교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자체는 일종의 보세요 뭐 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은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작가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아주 수학보다도 더 공식화된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요 시는 읽고 난 다음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풀고 난 다음에 정답이 나오게 되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어떤 수학을 풀어놓고 그것이 정답이 나왔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이건 정답이 아니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그건 정답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수학보다 더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한 구원의 생명의 그 종교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지만 기독교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윤리와 도덕, 율법을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수학보다도 더 정확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글쎄요, 1 플러스 1이 2인데 어떤 사람이 오라고 하면 그거 아니나 아니다 하고 싸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자기가 정답을 아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요. 싸운다라고 하면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그것이 원래 그러네 뭘 필요가 없어요. 논쟁과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것이 무엇이지라고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여기 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징조, 이 오토라는 건 신약으로 말하면 세메이온인데 이건 뭐냐면 전조 증상, 깃발,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정표라는 말이거든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요. 그런데 큰 광명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하나님은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엿보지 않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하셨냐면 야 내가 땅의 일을 가지고 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참 형상을 땅의 일을 가지고도 설명해 주는데 내가 직접 세상적인 그런 소품 교부제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소품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말하면 너희들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그 예수님이 또 하셨느냐면 세상 것으로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은 해놓고도 요한복음에서 또 나오는 것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이게 테이크 님이라고 하는데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 설명해달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럼 그 세상적인 걸로 설명을 하자면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설명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시도하려는 것이지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들 수준에 걸맞게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 자체가 나를 본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나를 봤다라는 건 나를 호라오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에 그 있어서 군림하려는 자세도 없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려고 애쓰고 하지만 결코 군림하려는 마음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 시대의 존경을 받던 힘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한토큰 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약자인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삶의 형편은 이렇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이 형편에 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형편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떻지? 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하고 친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대면대면하고 때로는 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사를 하는 게 얼마나 멋지게 잘 드리는데 야 하나님이 제사 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자비 원하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부인해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인정을 해주는 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이야기죠. 실제 감옥에서 가서도 전도도 하고 막 그 배고픈 자에게 밥도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했는데 야,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자에게 아무런 공로 의식 없이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내가 빌립아 한 3년 가까이 너한테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은 그렇구나 깨달아야지 호라오 깨달을 수 있어야지 나한테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근조근 네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테이크 님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거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가고 싶은 곳은 뭐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징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의 깃발로 오신 것이고 이정표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은 큰 광명인데 예수님이 작은 광명으로 하나의 징조로 사인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세요. 여기 창세기 1장 16절에 두 광명이 있는데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해요. 큰 광명으로 낮을요. 작은 광명으로는 뭘 주관해요? 밤을 주관해요. 제가 그냥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가 밤의 시대예요? 낮의 시대예요? 예수님 와서 말씀을 전할 때가요? 어두움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도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밤의 시대에 와서 빛을, 말씀을 비춰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밤의 시대라는 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릇된 열심을 내고 있는 상태를 밤의 시대다. 그 밤의 시대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달로 오신 거예요. 밤에는 달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낮이 되면 달이 뭐라는 거예요? 가치를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후부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 16절 이후에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5장 1절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파루시아 되면 나타내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자기 안에 은혜 가운데 인식되어진 것 자체를 그는 무엇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낮이 되어졌다. 밤에서 낮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손에 띠를 띠고 골로새서 1장 넘어갔다 오셔서 창세기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돕는 것이지 제가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보게 되면요. 1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지요. 어두움에서 무엇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빛으로 옮겼다. 밤에서 낮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나타난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똑같은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창세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주의 하를 나뉘게 해서 그 광명으로 하여금 밤에 속한 어떤 사람들, 율법에 속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밤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달 같은 역할을 하시는 작은 광명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먹은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9절도 다시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톡으로 보내드린 것이니까 요한복음 12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잠깐. 잠깐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49절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누구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부이신 하나님이, 해이신 하나님이 보내주는 햇빛을 반사해서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 달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달빛은 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해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반사해 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4절 보면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 이 징조 오토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조 증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사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세번역이 있는 데에서는 사계절, 계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아까 그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성막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막이라겠죠. 이 회막일 때 이 회라는 말 모인 우리 일반적으로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모일 회자를 쓰는데 이 회막이라고 돼 있는 이 회자가 모예드라는 말과 오헬 덮다 장막 덮다라는 말의 합성어가 성막이에요. 오헤드, 모헤드, 오헬 이것이 회막이라는 말이에요. 잘 이것을 계시록까지 연결해야 되긴 연결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막은 회막인데 이 성막은 회막을 설명하는 소품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39장 32절이에요.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1장 14절에 오투가 빛이 전조 증상을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줬는데 이 이정표가 사실하고 번역된 모헤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모헤드는 절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그대로 계절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는 것은 물론 문맥 따라 다르지만 성경 전체가 의도하는 건 이 모헤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자체를 모헤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공동체가 모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헤드를 성회로 모인다라고 말하는데 성회라고 모일 때는 모헤드를 쓰는데 여기 회막이라고 할 때는 그 성회에다가 무엇을 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장막을 치는 것을 오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스케나라고 하는 장막을 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오헬을 그 천막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에드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의도가 문맥 따라 다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외에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천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천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천막을 덮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위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과 동어라고 말했듯이 성경에서 덮는다라는 말 자체는 하나 된다, 결혼한다라는 것과 동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덮어버린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시 사계절로 번역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성회,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계속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작은 광명이 밤에 속해서 전조증상 이정표를 보여주고 이 이정표를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 이 사시라고 번역된 이스라엘의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일자라고 돼 있지요. 이 요미라는 말 자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후지요. 4장에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된 사람들은 이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떤 존재가 됐다고 말해요? 빛에 속한 존재고 낮에 속한 존재다. 이 요미라는 말과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 말은 똑같은 존재예요. 일자라고 번역된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임한 사람들은 빛의 존재요 낮의 존재다. 이것 자체가 일자 하니까 그냥 사계절이 있고 며칠이 있고 1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나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가 됐다라는 말이 일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 자가 작은 광명, 달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넘겨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의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낮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일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알고 보면 일자가 됐다라는 말이 빛의 존재가 됐다, 낮의 존재가 됐다 연결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뭐라는 것이죠? 일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한이라는 말도 돼요. 1년이 됐네, 2년이 됐네. 문맥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연한, 사내라는 말 자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의 시대, 그 역사의 시대를 포함한 영혼의 시대 자체를 샤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역사의 시계, 물질 세계의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의 세계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속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애타늘과 애 땅이 없어졌지요. 없어졌지만 애타늘과 애 땅도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되었을 때 그것을 선회가 이루어진다. 연한이 이렇게 연한이라고 돼 있지만 전체의 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광명의 역할을 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그 이스라엘의 구약으로 따지면 모에드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뭘 친다라는 거예요? 천막을 쳐주신다. 덮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을 거하신다. 이렇게 천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도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오토라는 말, 징조가 오토라는 그냥 그 한글로 토를 달아놓으세요. 징조는 히브리 말로 오토인데 이거 자체는 제가 톡 보내준 거 있으니까 깃발, 전주중상, 이정표, 사인, 시그네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실제적인 전조 증상이 오트가 출애굽기 12장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2장 6절을 보시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지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 회중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요? 회중이요? 모헤드가 회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회, 회중 이런 의도가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그 양을 어린 양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을 잡고 7절 보시면 그 피로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역사 세계를, 물질 세계를 더 이상 자기 백성을 다 구원이 이르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으로 말하면 사람은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도 심판이지만 역사가 물질 세계가 멸망하게 되면 반드시 전체적인 어떤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야 되어 있지요. 이 표적이 오트, 아까 뭐예요? 징조가 될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다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광야에서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사는 일들이 있고 애굽 사람들 자체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있지요. 뭘 보는 거예요? 어린 양 피가 발라진 것을 보면 너희를 넘어간다라고 말하지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넘어간다라는 말 자체는 심판하지 않는다, 패스하라는 말인데 넘어간다라는 말인데 이 넘어간다라는 이 말 자체를 로마서 3장으로 보시고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래 있지요. 원래는 3장 1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영광 이루지 못하였더니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 힐라스테론이라고 써놓으세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또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하마르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 자체를 여기서 간과하심으로, 아까 넘어가는 것이나 간과하는 것이나 같은 표현의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눈여겨봐요. 죄를 뭐라는 거예요? 간과해요.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라고 예수님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 사건 뒤에 진리의 성령을 오게 되면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피 바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삶에 먹은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끌어들인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은혜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라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약에 피 바른 사건이 자기에게 뭐라는 거예요? 임한 것과 피 바른 사건과 똑같은 것 자체를 간과한다,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그냥 힐라스테루야는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했다.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고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는다고 말하지요. 이 지성소 자체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언약궤 돌판이 있고 만나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쌍난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법궤 자체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에 뭘 둔다는 거예요? 만나담은 항아리, 그다음에 돌판, 십계명 그 돌판을 집어넣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뭘 덮어요? 9장 5절 속죄소를 덮는다 다 있거든요. 이 속죄소라는 말 자체를 시은좌라고도 번역을 해요. 속죄소 혹은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베풀 시 은행은 뭐 우리가 그 좌 세울 때 그런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것 자체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힐라스테리온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말했지요. 이 화목제물이 로마서 3장에서는 누가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인데,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법궤에 법궤 뚜껑이 뭐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법궤 뚜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10장으로 넘어가면 율법은 모든 성전 기구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 미니어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 제 사견을 하나도 모은 게 없어요. 붙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 시온자 법궤 뚜껑이 법궤 안에 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고 그 법궤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쌍난 지팡, 지팡이 만나 돌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나는요, 실제적인 만나는 그들이 보세요. 구약에서 자기들이 썩을 양식을 먹은 만나 담은 항아리 자체를 뭘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허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의 보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권위, 권세를 상징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가 엑수시아인데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거기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과 70명에게 주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이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면 진짜 권세는 지팡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장로고 내가 뭐 무엇이고 아무튼 세상적인 것을 자기의 권위와 권세로 여기고서 그 하나님의 법궤하다가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법궤 뚜껑이 되셔가지고, 왜냐하면 속죄소는 누굴 상징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율법의 허물을 보물로 여기는 그 율법의 허물을 하나님이 뚜껑이 되어서 그걸 뭔다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말이에요. 야, 내가 인간들이 죄는 뭔다는 것이죠? 안바하고 덮은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간과했다. 출애굽기에서는 피를 보면 심판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피 보고 넘어간 것 자체는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라고 로마서 9장과 로마서 3장과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3절이요. 그래서 표적이 될지라, 징조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피를 본다는 건 십자가 사건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는 걸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죄를 내가 간과해버리리니 너희들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일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율법에 무의식적인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요? 있어요.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윤리, 도덕은 지켜야만이 누구한테 감옥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자행하된다는 말이거든요. 또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은요, 최소한 세상에 유익은 주지 못할지 몰라도 세상에 무엇을 끼치면 안 돼요? 해악을 끼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세상의 유익을 돕는 것이 신앙의 무엇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300데나리나 더 되는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이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항상 있거니와 나는 있지 않다. 이런 지하에 야, 세상 배고픔, 세상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참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말씀을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최소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무엇을 끼치면 안 돼요? 해악을 끼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 사람들,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족하고 웃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런 모습은 보여줄지 몰라도 어디 가지?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팔자가 고쳐졌어?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세상적으로 팔자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나님과 이때요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 어떤 출애굽기 피의 표적이 징조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통해서 징조 표적이 되는데 이 표적은 창세기 1장 14절의 표적은 징조는 우선 구약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표적 징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이 밤에 유월절 양을 뭐라는 거예요? 먹잖아요. 이스라엘 회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징조 다음에 뭐가 됐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 뭐예요? 사시가 됐잖아요. 오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막에 그 피를 하나의 징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이 모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시라고 번역된 모여도 회중이 모여서 그걸 먹게 되면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죽어도 광야에서 죽지만 어디로는 돌아가지 못해요.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못해요. 최소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20장 하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막이 아까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모에드 모든 공동체 위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덮음이 임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 위에 신랑에 의해서 단장되어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한 5만 더 하겠습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덮음의 은혜가 있다. 법궤 뚜껑을 덮었다. 죄를 간과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 죄를 간과한 은혜가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자체 입장에서는요. 나는 죄인인데 내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뚜껑을 덮은 법궤가 되는 것이고 죄를 간과한 거예요. 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간과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임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과 13장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13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니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씹었다라는 건 십자가 사건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는 성경의 다른 표현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라는 표현을 십자가 공로를 인정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자체 위에 하나님이 뭘 치신다고 말해요? 장막을 치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는 걸 장막을 치신다. 히브리서로 말하면 법궤에다가 뭘 덮는다라는 거예요. 뚜껑인 속죄소를 덮는다. 죄를 간과한다는 걸 장막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을 15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4절이나 15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이요. 13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짐승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관사가 벗었다는 건 구약에 쓰여진 글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바벨론, 메데, 헬라 이렇게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사는 세상 나라를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짐승이 어디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자체가 짐승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빨리 거기서 나와. 왜 귀신의 그릇된 의식을 양식 삼아 먹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13장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면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에 그 덮여 씌워짐을 받은 사람들을 하늘에 거하는 사람 이런 존재들 자체를 짐승들이 죽이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윤리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라고 말하면서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큰성 바벨론 애굽 소돔에 속한 자 이들 자체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정하는 두 증인을 죽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어떤 모양을 무엇을 통해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윤리와 도덕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산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살면 보세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난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뭐해요? 지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이름의 윤리와 도덕만 끌어들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지요. 윤리와 도덕, 율법은 명문화된, 그릇자화된 무엇에 불과해요? 양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원래 몸에 새겨진 양심이라는 율법을 다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내 안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대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든지 아니면 그렇게 우기고 있는 사람이 불과해요.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의 양심은 적당히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요? TV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게 있지요.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어요. 만 원만 보내면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릴게요. 물이 지금 막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물을 먹는데요. 만 원을 보내주시면 이들이 깨끗함을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병? 말라리아 걸린 사람? 이런 거 가끔 TV에다 보면 광고만 나오지요. 가끔 그냥 전화로 한 통화해서 할 때도 있지만 계속 보는 대로 전화하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정도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보낼 수 있는 형편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서는 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항상 찜찜해요. 저것도 못 보내는 나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전혀 짐이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자기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 중에 어려운 사람 분명히 살다 보면 있지요.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돕다 보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한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하겠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요. 물론 견뎌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가 벌 수 있는 생활의 한계 내에서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는 것은요. 방법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로 쓴 사람한테는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메꿔 나갈 수 있겠지만 나한테 누군가가 1000만 원 좀 부탁하면 그때부터 뭐를 안겠어요? 걱정을 안 해요. 100만 원은 걱정을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 집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당신이 좀 빌려서라도 이렇게 오시면 1000만 원 나가게 되면 걱정을 안 해요. 아이고 1000만 원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고마워요. 내 역량이 너무 서니까. 인간은 그렇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실제로는 전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27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성경 구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나머지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